지난주에 두루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한 후에 떡을 떼어 먹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련한 아시아와 마게도냐는 물론이고 아가야의 이방 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전달하고자 유대로 오면서 거치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20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교회와 또 섬김의 자세의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좀더 세분해서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3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숨을 바치는 방향이 다른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오늘 바울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목숨을 바치는데 많이 거리끼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자신의 고백들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섬을 거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여행이 적어도 이튿날 어디에 이르고 이튿날 어디에 이르고 이런 입장에서 볼때한 5일 정도 배를 타고 거니는 그런 항해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에베소에서 적어도 한 3년 정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가기로 작정을 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도 없었고요. 기차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빠른 수단이라고 하는 게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었는데 그런 흔적을 바울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는 대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청했다는 거지요.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다시 내려오는 기간을 최소한 한 3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바울의 심정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과거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위해서 섬긴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17절에서 21절에 봅니다. 이 부분을 한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첫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아주 확실한 신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리고 오매 그랬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 혼자 에베소로 올라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에베소에 사람을 청해 가지고 오게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들 하면 벌써도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밀레도로 내려오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바울 혼자 올라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죠. 3일이라는 기간을 소비하면서도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우리는 지나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밀레도에서 내려오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고 오메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서로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신뢰감이 없었다면 바울이 내려오시오 내가 지금 밀레도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지가 오지 한 사람이 오면 끝날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이 두말하지 않고 밀레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부터 이 장로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14장 23절 그리고 15장 4절 6절 23절 16장 4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감독들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역시 그렇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도서 1장 5절 야고보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모두가 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같이 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도 단수의 장로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한 사람의 장로를 세웠을 경우 그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수제 장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장로들이 밀레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맞는 것처럼 적어도 이들에게 바울 사도와의 관계 속에 깊은 신뢰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신뢰감이 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세웠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도자가 장로를 세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게 되고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그런 영향들을 많이 보는 데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타국의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런 고백 속에서 두 번째 보는 건 뭡니까? 열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열린 사역은 신뢰감이 있고 진실한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 열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면서부터 떠날 때까지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일거수일투족을 에베소 교우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랬는데 여기 너희의 안바다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뒤에 와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본문에는 맨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적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이것은 바로 진실하고 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적어도 신앙 속에서는 교회 속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단절하고 어떤 사람은 열어놓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열어놓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직접적으로 진실을 말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걸 묻어두고 덮어두면 편하게 가는데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요. 그게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겠고 서로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밀실적인 통하는 사람끼리 어떤 일을 해내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래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너희도 아는 바다 모두가 다 진실되고 본이 된 그런 모습으로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고 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 이득이 되는 것은 공중 앞에서든지 각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특히 꺼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 아닙니까? 본래 의미는 안 보이는, 밑에 감추어두는 또는 멀리하는, 물러나서 그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휘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비위를 거스릴까 무서워서 억제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또는 교묘한 가장을 하거나 취소하는 것 없이, 즉 교훈과 책망을 비롯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삭감이나 은폐함이 없이 담대히 다 증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떤 것을 감추어 두고 또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복음의 일에서는 적어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전까지 섬긴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을 세 번째로 보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섬긴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대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을 섬긴 것의 앞에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첫째는 뭡니까?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속에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낮아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김의 첫째적인 건 뭐냐, 둘째도 뭐냐, 셋째도 뭐냐,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리보다는 겸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눈물입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될 수 없는 것, 감정에도 호소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지요.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울 일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음을 마다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은 복음이기 때문에 때로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특히 내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뭘 참고요? 시험을 참고. 어떤 시험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간계를 인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유월절을 빌립보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앞에서 봤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험이 나를 거꾸로 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없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능력의 사람조차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령의 사람 바울도 시험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특히 동족을 통한 안타까운 시험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시험을 끼치는 것들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뭘 했다?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베소 교우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목에서 네 번째로는 가르치고 증거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21절이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귀중한 신앙의 논리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 대상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죠. 그러나 헬라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본질상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가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유대인에게 됐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에게도 바울은 변함없이 증거하는 자세를 지속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회개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뭡니까? 대개 사람들이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그 길을 돌이키는 게 누구를 향해서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과 절망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일생에 이 메타노이아, 귀중한 회개는 한 번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쉼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마다도 하나님께 바른 방향을 고치는 것도 역시 메타노이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사람들이 이제 절망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첫째적인 요건이 되어야 되고 그 전제는 뭡니까?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전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합당한 사람, 회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앞에 회개를 가능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둘이면서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죽으셨다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순서적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애썼고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잘못 신앙하는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든지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과거의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에 있었고 바울은 적어도 아무 사람에게도 다치지 않은 열린 진실한 사역을 했다고 고백을 했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증거한 내용은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바울의 미래의 도전과 고백입니다. 이 24절이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첫째로 보는 게 뭡니까? 여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이미 13장 4절 보니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선교를 내보냈죠. 성령이 가라 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갔습니다. 16장 6절에서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건너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제재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성령이 가라면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귀중한 믿음의 삶의 모토라는 겁니다.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말은 본래 심령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푸뉴마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늘 성령과 함께 했고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미래의 길이 어떠한 길이 될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바울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23절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적어도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이방 교회들의 물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가난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연보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건은 이방 교회가 물질로서 영적인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와 회우하는 이런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이 좋은 일을 위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봅시오. 바울을 가는 발을 붙잡고 바울의 띠를 갖다가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매임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얘기도 직접적으로 듣거든요.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심령적으로도 성령이 이미 그런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의 고달프고 힘겨운 것일지라도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남은 사역을 완수하려고 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여기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달려갈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기 믿음을 지켜서 달려가는 것이 완료될지라도 거기에서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각자에게 다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그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느 때든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또 은혜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 앞에 세웁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복음 속에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말씀 속에 이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고백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죽어볼 만합니다. 그러나 개죽음은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의 풀무성한 무덤 남겨두고 내가 세상 뜰 것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목숨은 한번 떠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바울처럼 감옥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숨만 살려줘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이 돼서는 안 되겠죠. 목숨만 살려줘 하는 것은 초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숨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에 무디어 있고 은혜에 무디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가? 아마 혹자는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거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도나 전도자들이나 가능한 거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려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면 뭡니까?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는 데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이 바로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왕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목숨들입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난립니다. 주님께 살려주셨고 죽은 목숨인데 영원히 삶을 보장하셨는데 살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지요.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목숨 바칠 정도로 귀중한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사도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무엇을 향해서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바울도 하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확보한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